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전투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터키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어제 강요 회의에서 터키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경제와 인도주의 분야에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 터키와의 공동 경제 사업 중단과 금융 무역 거래 규제, 관세율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광과 교통 분야, 노동시장, 인도주의적 접촉 등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자국민들이 터키를 방문하지 말도록 했으며 터키 농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터키는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뒤 모스크바 주재 터키 대사관 외곽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한 데 대해 어제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 연쇄 테러 발생 2주째를 맞은 오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파리 중심가에서 열린 오늘 추도식에서는 연쇄 테러로 희생된 130명의 이름이 일일이 호명됐습니다. 추도식에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등 고위 당국자들과 희생자 유족, 또 당시 공격으로 다친 부상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최악의 테러 공격에 따른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이날 일제히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응한 국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주요 정상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ISIL 등 테러 단체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벨기에가 지난 닷새 동안 수도 브뤼셀에 발동했던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를 어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찰스 미첼 벨기에 총리는 그동안 유지해온 4등급 테러 경보를 3등급으로 낮췄다며 이는 테러 위협이 여전히 가능하고 현실적이지만 즉각적인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총리는 그러나 브뤼셀에 여전히 테러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군병력이 브뤼셀 시내와 주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케냐의 청년들에게 종족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크사라니 체육관에 모인 수만 명의 케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론에서 폭력과 부정부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일시적 행동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이해를 추구하며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청년들은 어려움과 분열로 가는 길과 이기심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강론에 앞서 나이로비의 빈민촌인 칸게미 마을을 방문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케냐 가톨릭 주교단과 만난 뒤 다음 순방국인 우간다로 향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테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50명을 사형에 처할 계획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반군에서부터 시아파 이슬람 활동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은 시아파 억류자 3명은 18살 이전의 미만 미성년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사우디 당국의 이번 처형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족들이 어제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동안 한 남성이 백악관 담을 넘었다가 체포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조셉 카프토라는 이름의 남성이 어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백악관 북쪽 잔디밭 울타리를 넘은 것을 발견하고 즉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올해 초 백악관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보강한 끝이 뾰족한 울타리를 그가 어떻게 넘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악관 북쪽과 남쪽 울타리는 일시 폐쇄되고 대통령 관저 주변과 인근 도로에 무장 경호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8.25 고위급 접촉의 핵심 사안인 당국 회담을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당국 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국제사회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한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반인권 범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프랑스의 구호단체가 홍수 피해를 입은 라선 시내 한 유치원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에는 눈이 내리다가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으며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겠으며,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8.25 고위급 접촉의 핵심 사안인 당국 회담을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26일 11시간가량 이어진 실무접촉에서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1차 당국회담을 개최하는 데 정격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앞으로 열릴 당국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당국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북은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의제로는 남북관계 현안 전반을 다루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을 어떻게 상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 정부가 차관급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이 호응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의 후속 회담 성격인 만큼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장관급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회담을 제의한 것은 지난 2013년 수석대표의 격문제로 회담이 무산된 전례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남북은 다만 차관급 회담에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수석대표의 급을 높여 추가 회담을 여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상황에 따라 한국 측은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북측은 군 총정치국장과 통일전선부장으로 하는 2+2 대화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단은 합의문에 따라 후속회담의 수석대표는 차관급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중심으로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회담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면서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북측이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하면서 오는 11일 열릴 당국회담에서는 남북 간 주요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외에도 체육교류를 비롯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재개했지만 식량이나 비료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당국회담 개최 장소의 경우 한국 측은 서울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왕래 번거로움과 준비 시간 등을 이유로 개성이나 금강산, 판문점을 제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2월인데다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에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거쳐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다음 달 개성에서 열리는 차관급 당국회담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인데 의제 등을 놓고 남북한이 대립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건 다행이지만 남북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회담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청와대의 이런 분위기는 이번 당국 회담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당국 회담 개최는 합의했지만 회담 의제 등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회담 의제와 관련돼서 남측에서는 이산가상봉 정례와 북측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문제들의 접점을 바로 찾기에는 상당한 부담과 남북 당국의 적극적 의지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현재 상황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하지만 차관급 당국회담이라는 형식 때문에 논의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차관급 회담은 한국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차관급 회담이라고 해서 협의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한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다음 달 당국회담을 통해 합의 가능한 사항부터 합의한 뒤 합의 이행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남북 대화를 진행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 통신사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지금은 남북한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당국회담 의제와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생과 문화, 환경 분야 교류도 촉진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협력의 통로를 넓혀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남북이 8.25 고위급 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 개최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소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남북 당국회담 개최 합의의 배경과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당초 앞으로 열릴 당국회담의 형식이 장관급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 실무 접촉에서 차관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이제 그 장관급 정도는 돼야 이제 당국 그 자회담이라고 고위급 당국 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관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 실무 접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부 부분에서 사실 이견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관급으로 바로 합의를 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이견을 그 쟁점 상황에 대해서 그 다시 조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실무급보다는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차관급으로 단계를 높여서 나머지 부분을 좀 조율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협상의 틀은 유지되지만 쟁점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격을 좀 더 높여서 이번에 아마 이번 그 미팅에서 아마 서로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의제들을 다 내놨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상호 내부 검토를 거쳐서 보다 격이 높은 차관급 회담에서 조율을 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이 급이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제를 포괄적인 해단으로 논의했기 때문에요. 차관급 합의를 가지고는 사실은 포괄적인 해단에 대한 합의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관급 경우에는 최종적인 남북 합의를 위한 어떤 그 논의의 틀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번에 상호 확인된 쟁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차관급이 최종적인 남북 합의의 어떤 급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선 이 차관급 회담에서는 누가 수석 대표로 참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측이 이산가족 그 상봉 실무 회담부터 이번에 어떤 실무 접촉까지 예비 접촉까지 모두 통일부의 인사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은 뭐 이견이 없는 한 황국이 통일부 차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국가안보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지금 차관급 인사들이 있습니다. 국가무 제1차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8.25 남북합의 때 김관진 환경사 라인, 홍영표 김양근 라인이 가동이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통일부 차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북측에서는 사실 뭐 우리에 해당한 통일부보다는 사실 이제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당에 관계된 통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통정부장, 노동당 당 비서인 김양건이 사실 우리의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부부장인 원동현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차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북한 측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조평통 을 지금 자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조평통의 부위원장인 맹경일 같은 경우도 위의호 여사 방북했을 때 그 접대를 했던 맹경일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측에서는 뭐 통일부 차관급 정도가 되지 않겠냐, 또 북한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 정도 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당국 회담이 이제 8.25 고위급 접촉 당시에 합의한 서울이나 평양이 아니라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개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간다 그러면 장관급이 될 것 같고요. 과거처럼. 그 장관급 회담에서 아마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라고 하는 제3의 장소를 선택을 한 건 아마 실무 도축을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장관급 회담에 장관급 이상의 당국자 회담에서의 어떤 합의를 위한 실무 도축을 이어간다. 그렇지만 급을 높여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단발로 끝난다는 계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무 접촉을 이어간다는 그렇죠. 계산 하에 예, 이런 그 합의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의 협상이 이제 어차피 현안이 타결될 현안이 이제 주로 의제의 부분들이거든요. 격이라든지 시기보다는 남북이 주고받을 이제 의제가 사실은 상당 부분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사실은 지금 타결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협상의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이 사실 8.25 합의 이후에 한국 정부의 실무 접촉 제의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이 없었습니다. 좀 묵묵부답이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최근에 전격적으로 또 수용을 하고 당국회담 개최까지 합의를 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중요한 건 거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실 이제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지겠다는 거고요. 그 세 번 우리가 제의를 접촉 제의를 했지만은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뒤집어 보면 북한은 지금 최근 대화 공세에서 이번에도 지금 언뜻 의사를 내비침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5.24 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부분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우리 측이 제의했을 때 그냥 단순한 제의보다는 적어도 금강산 관광석 의사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 양보를 하겠다는 확신을 좀 미리 사전에 달라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세 번에 걸친 제의 접촉에 대해서 묵묵부답 하다가 사실은 직전에 나만이 먼저 성의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예비 접촉을 그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북한은 협상 부분을 유지하려고 한다.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회담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실무 접촉에서 이제 당국 회담의 의제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고요. 또 포괄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당국 회담에서는 예, 구체적으로 예. 예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미 이제 북한은 지난번 이상가족 상봉 때 아마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그 적십자 위원장이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서신교환과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북한이 가지고 나온 대가로 보여집니다. 협상용. 다시 말해서 서신교환과 정례화를 제안하고 적어도 금강산 관광은 재개를 받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측 입장은 사실은 보다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고요. 또한 나아가서 오이사 측 경우에도 북한이 적어도 주체와 대상을 명시하는 명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얘기해야만 그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상당 부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남북이 8.25 고위급 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 개최 합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열릴 당국회담, 네. 뭐 좀 진통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협상의 틀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8.25 남북 합의 이후로 사실은 당국회담이 아직 고위급 당국 간 그 접촉은 없지만 그 고위급 당국자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8.25 남북합의 6개항, 그 당시 상황 종식을 위한 3개항, 그 다음에 당국 간 회담을 재개해서 남북의 발전을 논의한다는 것, 이산가족 상봉한다는 것, 민간교류 활성화한다는 것, 사실은 이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결국 이번도 결렬이 아니고 사실은 뭐 긴 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순조롭게 차기 회담 일정을 잡았다는 것, 거기다가 지금 또 격을 더 높였다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큰 틀에서 협상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 모두 협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쟁점 사항들은 뭐 쉽게 타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랑이 예상되는 그렇지만 협상의 국면은 지속되는 아마 이런 국면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타결 전망은 뭐 섣부르게 내놓기는 어렵지만요.
예.
적어도 협상 국면은 지속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논의를 한다는 얘기는 일괄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융통적으로 타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틀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협상의 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 타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국제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남북 간 당국회담 개최 합의 배경과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국제사회는 남북 간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반인권 범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인권서울사무소 등 관련 기관들도 이산가족 문제와 인권 침해와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북한 당국의 반인권 범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2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남북한이 공동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한국은 이산가족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신 교환이나 자유 왕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이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문제를 넘어 반인권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시각하에서 개념하에서 이산가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 의원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의 소극적인 중국을 끌어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인도주의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고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대만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사인 폴슨 소장도 이 문제를 인권침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We are also planning our first public event.
폴슨 소장은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다룰 첫 공식 행사를 열 계획이라며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이산가족들의 생이별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국제사회가 처벌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이를 위해 중국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교수는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전략을 꾸준히 연구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한명섭 변호사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ICC 제소가 어렵다는 분석은 중국이 협조하면 ICC 회부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냐며 중국 설득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게 ICC 회부 카드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북한의 자체적인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하도록 한국이 외교적 노력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의 제소가 가능한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며 이런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국회가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이 안 된다면은 차기에는 국회만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뭐 북한인권법에 있는 다른 내용은 놔두고 북한인권기록보전서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단독으로 제정안을 내는 게 어떤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변호사는 또 가해자와 구체적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경우 탈북자들의 고소 등을 통해 한국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의 관련 책임자를 형사 입건한 뒤 기소 중지 처분을 하는 방안도 인권 침해 방지에 간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프랑스의 구호단체가 홍수 피해를 입은 라선시내 한 유치원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함경북도 라선시 선봉지구에 있는 백학동 유치원 복구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으로부터 13,340유로, 미화 15,000달러를 지원받아 이달 초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홍수로 파손된 유치원 건물을 복구해 6살 미만 영유아 어린이 120여 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22일부터 4일간 라선시 일대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60여 명이 사망하고 5,400여 채의 주택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와 유치원, 병원, 진료소 등 공공건물과 다리, 도로, 철길 등이 파괴되고 125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홍수로 라진지구와 선봉지구의 피해가 극심했다며 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가운데 하나인 선봉지구 백학동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라선시에서는 태풍 고니의 간접적 영향으로 8월 22일부터 23일 폭우가 내려 40여 명이 사망하고 가옥 천여 채가 파손됐으며 1만 천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백학동 유치원 복구 사업 외에 황해북도 소흥시에서 식수 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구호단체인 옥스팜 홍콩지부에서 25만 달러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에서 현재 미화 130만 달러 규모의 영양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물고기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24만여 명을 위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밖에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67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로 내년 3월까지 노인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소속 180여 명과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7,200여 명에게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최효심 선수가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2회 연속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최 선수는 지난 25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2015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여자 63kg급 경기에서 합계 243kg을 기록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최 선수는 앞서 지난해 카자흐스탄 대회에서도 이 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서 남녀 각각 6명씩 모두 12명의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북한의 엄윤철 선수는 남자 56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고 김은국 선수와 김광성 선수가 은메달 하나씩을 보탰습니다. 북한은 25일 현재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4개의 메달로 러시아와 함께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영업이 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과 개인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돈주로 불리우는 신흥자본가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 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돈주도 이제 장마당과 장마당의 그 바라기와 돈주의 바라기는 거의 뭐 동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장마당이 발생하면서 장마당 경제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맞게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화폐가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돈주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장마당이 20년 넘게 계속되면서 북한 사회에는 다양한 자영업자가 생겨났습니다. 가령 장마당과 관련된 상인만 해도 매대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자, 지방과 평양을 연결하는 도매상, 그리고 국경을 통해 물건을 들여오는 상품떼기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만성적인 교통난 와중에 개인이 운용하는 버스인 서비차와 오토바이를 개조한 오토바이 택시도 등장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서비차라는 건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개인이 운영하는 약간 운송 혹은 택시 이런 거를 종합했어요. 그러니까 뭐 택시나 운송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되지가 않고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경제난 이후로 개인들이 알아서 먹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겁니다. 많이 이용해 봤죠. 그거 없으면 이동을 못해요. 뭐 대중교통 자체가 완전히 마비돼가지고요.
이 밖에 숙박업자, 노래방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그리고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났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제 중고 비디오 촬영기를 갖춘 비디오 촬영업자는 잔치집이나 생일집을 찾아가 행사를 촬영해주고 4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암달러 시세로 1달러가 8,4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 번 촬영에 3만 원 이상을 버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대부분 뭐 사진이나 또 그런 서비스 철학 이런 것들은 수입이 많지요. 폭리를 취하지요. 대신 그거를 시작하기가 힘들죠.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담당하는 부동산 거관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부동산 시장을 조사한 한국경상대학교 정은희 교수입니다.
이제 입자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많은 이제 분쟁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입자층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 거관, 이른바 우리로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뭐 주택 거래 가격의 10%만을 낸다면 중개 수수료로 낸다면 네. 이런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과거 김정일 정권은 장마당을 비사회주의적 요소로 간주해 종종 칼을 빼들었습니다. 장마당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09년에는 화폐 개혁을 통해 장마당에서 달러 사용을 막으려 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화 흐름을 현실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이렇다 할 만한 장마당 단속이 없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이걸 통제하면은 뭐 완전히 그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전 장마당이라는 그 존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김정은이나 이런 정권이 오히려 지금 뒤떨어져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권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스탑시키거나 해체할 수는 없다.
주목할 것은 노동당 간부들뿐만 아니라 인민군 장성들도 돈주들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정은 정권은 장마당 경제와 공생관계가 됐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합니다.
최종의 군단이라고 하는 그 2군단, 그 2군단만 해도 이제 개성 그 황해도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최전선 군단인데 거의 2군단마저도 그 생필품, 부식물 이게 한 80%가 장마당에 의존한다. 이런 거 보면은 군대마저도 이제 장마당에 의존하고 교환하고 부패의 고리, 부정부패의 고리에 연결된 거 보면은
로이터통신은 장마당을 비롯한 암시장과 자영업 확산이 북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시장이 생기면서 북한 회사들도 내수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정권은 장마당에 대응해 국영상점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평양의 국영 황금벌 상점이 문을 열었는데 이 상점은 암시장보다 보다 좋은 조건에 상품을 파는 것이 목표입니다. 황금벌 무역회사 량순징 사장이 APTN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들을 팔아주면서 다른 상점들보다 이 봉사 시간을 연장하고 이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면서 이 품질을 담보해주면 이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현 상황이 35년 전 덩샤오핑 시절 중국이 겪었던 변화와 닮았다며 김정은 정권이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공식 선언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통일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국통일부 지원 아래 한반도 미래재단이 주관하는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졸업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는 탈북민 3분의 2, 한국 학생 3분의 1의 비율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 봄은
담배여 한국 노래와 북한 노래가 한자리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기는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9기와 10기 졸업식이 열린 한국 프레스센터입니다.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는 한반도 미래재단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2010년 1기를 시작으로 10기까지 총 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총 58명이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한반도 미래재단의 오현금 대외협력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졸업식이에요. 저희가 이 아카데미를 5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만 5년이 됐습니다. 오늘 9기와 10기 2015년 학년도 졸업식이에요.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는 남북한 청년 통일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과정이에요. 처음 입학해서 저희 재단 대회의실에서 이론 강의를 해요. 이론 강의는 이 친구들이 북에서 왔지만 사실 북을 잘 몰라요. 아주 어려서 중국으로 갔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그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말 통일 전문가들한테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해요. 그게 한 10강 정도 진행을 하고 또 국내 연수를 해서 DMZ에 간다든가 아니면은 안보 교육관을 간다든가 하면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 일본으로 갑니다. 북한 친구들이 북에서 배운 역사와 우리 남한 친구들이 남에서 배운 역사를 같이 얘기했었어요. 다음 기수는 내년 4월에 시작입니다. 2016년 4월.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는 매 기수당 3분의 2는 탈북민으로, 3분의 1은 한국 학생들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재미있는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졸업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북한 그 분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남한 분들도 젊은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걸 겪어보지 않은 세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이게 저는 남한 사람들은 동일에 관심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진짜 우리가 너무 감동도 받고 앞으로 우리가 총대 메고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아니면 지금 못하잖아요. 나 1세들은 다 거의 다 가고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남쪽 학생, 참 슬픈 일인데요. 네, 남쪽 학생이랑 우리 같이 어울리면서 너무 좋았고요. 일본 여행, 또 일본이라는 나라도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통일에 대한 좀 더 큰 이런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탈북민들도 만나고 북한에 대해 이해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경희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한국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TV 같은 데서만 이제 실상을 보잖아요. 근데 솔직히 보면서 저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북한 친구들과 뭐 특히 누나랑 같이 상금 받으신 누나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실제로 이제 뭐 공개 처형이라든지 그런 반인륜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들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인 한 탈북민 졸업생은 그동안 대외 활동을 많이 어려워했는데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 가족이 북한에 가족이 다 있어가지고 이런 자리에 나오기를 좀 주저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도움이 된다고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단은 지인 추천으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탈북민 졸업생들은 이번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과정 중에서 한국에 잘 정착한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평론가 분인데 그분의 얘기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냥 우리도 뭔가를 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얘기가 다 진짜 주옥같이 예, 기억에 남았어요.
통일에 대한 것을 제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고 싶어서 많이 들으면 좋잖아요. 좋은 강의를. 인식을 깨는 거라서 예, 자기의 고집에 그 한계된 생각을 깨어버리는 단계라서.
졸업생들은 졸업을 한 이후에도 통일을 위해 많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저희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의를 듣거나 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의가 계속 열릴 경우에 시간이 되는 한에서 참가할 생각이고요. 또 다른 분들과 이제 또 여기서 같이 다른 프로그램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뭐 남북한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참가할 생각입니다.
통일이 되게 되면 저희 고향에 가서 저희 사회복지계에서 좀 네, 딱 학관지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분야에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네, 최종적으로는 통일되면 고향에 가서 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일하고 싶습니다.
미래재단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7기 졸업생 이윤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네.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위하여.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서울의 기온이 꽤 많이 내려갔네요. 영하 7도까지 내려갔고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3도였고요. 경기도 파주 영하 8.5도, 강원도 대관령 더 추웠습니다. 영하 9.3도, 찬바람이 부니까 자꾸 손이 외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씨였고요. 뭐 일부 지역에 내렸었던 대설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이런 추위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는 기상청 예보가 나왔습니다. 뭐 한국 방송에서는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방송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반도에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올 한 해를 대표하는 주제어가 발표됐다는 소식이 첫 소식이네요.
네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이 있는데요. 예, 카카오톡이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찾아본 검색어를 조사했습니다. 영화, 인물, 방송, 사건, 신규, 최다 부문의 올해 대표 주제어를 발표한 건데요. 예, 한국 사람들이 올 한 해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찾아본 화제 검색어 1위는 메르스였고요. 두 번째는 땅콩 회항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대한항공 회항 사건, 세 번째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봄부터 여름까지 정말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이 바로 이 메르스, 급성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것도 있었고요.
네네.
또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 비행사, 대한항공의 부사장과 또 승무원 사이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바로 땅콩 회항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꼽힌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 뭐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과는 좀 현실이 맞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제도를 바꾸려 했던 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개혁 조치인데요. 뭐 전국 공무원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던 사건으로 한국 사회 큰 화두였습니다.
네. 자, 뭐 올 한 해를 대표하는 화제 인물도 함께 뽑혔는데 야구 선수 강정호 씨가 선정이 됐네요.
네네. 강정호 씨는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신인왕 3위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올해가 미국 데뷔 첫 해인데요. 126경기에 출장해서 타율이 0.289, 15홈런에 58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야구 팬들의 아주 큰 관심을 받았던 인물인데 다음 검색어 인물 부분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뭐 복면가왕,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이거 뭐 TV 프로그램 제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한해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가장 많이 찾아본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복면가왕은요,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평가해서 누가 최고의 가수인지 가왕을 가리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대단한 사람, 능력자, 슈퍼맨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쌍둥이, 삼둥이, 다섯 남매를 키우는 아빠들의 육아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일요일 오후에 많은 사람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당기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식의 음식 프로그램이 또 인기인데요. 뭐 일명 쿡방 프로그램들입니다. 집밥 김선생, 백주우, 백종원. 뭐 한국의 음식 분야 인기 검색어 3위에 올랐습니다. 텔레비전 네. 프로그램 분야 3위입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인기 있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북한에서도 봤다고 말씀하시는 탈북자 분들이 많은데 지금 네네. 어디선가 예, 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올해 최고의 인기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 암살이 최고 인기 검색어군요.
그렇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배경으로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암살. 그리고 2002년 연평도 해상에서 일어난 남북한 간의 전투를 담아낸 연평해전이 그러니까 뭐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올 한 해 한국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영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치러졌는데 김 전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돼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네, 김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인 지난 24일부터 어제 26일까지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설문조사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32%포인트 상승한 51%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려 3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호감도가 정말 크게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도 관련 조사가 있었는데 이 호감도의 그 상승폭이 커서 눈길을 끌었고요. 지난 8월에 이 대통령의 공과 평가에서 16%에 불과했던 잘한 일이 많았다, 또 42%였던 잘못한 일이 많았다, 이 결과와도 상반된 반응입니다.
네, 아무래도 장례 기간 동안에 김 전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또 대통령으로서의 면모, 이런 것들, 활동상을 전해주는 이런 그 방송 보도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런 영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 그리고 퇴임 후에도 늘 뭐 극과 극에 상반된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
공무원 재산 공개법, 또 부동산 금융 실명제 등 비리 척결과 국가 변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을 단행했었지만 이 한국을 한때 위기에 빠뜨렸던 국제통화기금 IMF 위기를 초래했던 대통령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좀 가려져 있었던 대통령이기도 했는데요. 서거 직후 5일간 이 국가장 기간 동안에 민주화 투쟁 과정, 소신 있는 발언, 또 대통령 재임 당시 업적 등이 집중적으로 재조명되면서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5, 60대에서 53%, 69%의 호감도를 기록했고요. 한국 정치 발전 공헌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32%가 매우 공헌했다, 43%가 어느 정도 공헌했다 이렇게 답을 해서 7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 동안 빈소와 분향소의 조문객은 약 23만 7,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대표 분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마련됐고요. 전국 221개 지역에 지역 분향소가 마련됐었는데요.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 연결식에는 영화인 아시탈세 7천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오늘 행정자치부가 전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영양관리법 제정에 따라서 마련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영양학회가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제정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기존과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0, 40대 남성은 에너지 섭취량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10대에서 20대 여성들, 오히려 에너지 섭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고요. 특히 50대 이상, 하루에 먹는 전체 음식 가운데 밥과 떡, 국수 등 탄수화물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또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는 늘려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한국 성인 남자의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는 2600kcal, 성인 여자는 2100kcal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ISIR 격퇴를 위해서 미군 주도 연합군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러시아가 시리아 접경에 배치한 지대공 미사일로 자국 전투기를 공격할 경우 주권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 자 먼저 국제사회의 ISIL 대응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이 관심이 주목이 됐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어제 사실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발언이 나와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미국 주도 연합군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서 ISIL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내 온건 반군에 대한 공습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미국과 서방국들이 계속 요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시리아 내 테러 세력을 겨냥한다면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반군들에 대한 공습도 해왔기 때문에 과연 푸틴 대통령의 발언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 푸틴 대통령은 건전한 반군에 대해서는 공습하지 않겠다면서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도 최근 ISIL 연계 세력의 폭탄 테러로 자국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ISIL 격퇴를 위해서 미국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푸틴 대통령도 어제 그 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테러와 러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은 두 나라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테러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동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동맹은 필수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올랑드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도 만났죠.
예. 자, 올랑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ISIL 격퇴를 위해서 역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통의 목표인 테러 격퇴, 특히 ISIL과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고요. 특히 이 올랑드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의 온건 반군을 공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기자회견에서 중요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러시아와 관련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교환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예.
미국이 앞서 이 처음에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ISIL 겨냥한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을 때만 해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었죠. 기대감을 드러냈었는데 예, 정작 개입 후에는 이 러시아가 ISIL보다 온건 반군을 공습하는데 예, 자원을 집중하자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이 러시아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오히려 온건 반군에 대한 공습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랑드 대통령은 이 러시아와의 정보 공유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ISIL 격퇴를 목표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과연 가능할지 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이 올랑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에 대한 이 합의,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아사드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은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요, 아사드 정권에 대한 입장은 기존의 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사드 정권의 운명은 전적으로 시리아인들의 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 협상에서 아사드 정권의 퇴진이 조건이 돼야 한다는 시리아의 반대 세력도 서방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죠. 푸틴 대통령은 또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시리아 지상에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시리아 정부군밖에 없다면서 이들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서방은 이 아사드 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사드 정부가 몇 년 전에 이제 비폭력적인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이제 내전이 결국은 발생을 했고 또 아사드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까지 하면서 대량 많은 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는 입장이죠.
예. 자, 프랑스도 다른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사드 정부와는 협력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의 과도 정부가 들어서야 하며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의 미래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결국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특히 이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의 시리아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에 러시아가 신속하게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푸틴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시리아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의 ISIL 대응 노력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인데요.
네.
두 정부 모두 전쟁 상황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 러시아가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긴장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접경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 24일인데요. 러시아가 자국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를 했는데 이 미사일은 터키 전투기는 물론이고 시리아에서 군사 개입을 한 미국과 다른 연합군 전투기에도 위협이 됩니다.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 미사일이 자국 전투기를 공격할 경우에 자국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해서 애청 바랍니다.